EBS 라디오 고전 읽기.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를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 읽기 서혜정입니다. 유태인 속담에 좋은 눈물을 흘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눈물을 흘리는 거라고요. 슬픔을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을 없애는데 눈물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눈물을 참는 것보다는 펑펑 우는 것이 슬픔을 빨리 덜어내고 힘을 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요즘 힘든 일 혹시 있으시면 모두 모두 시원하게 한바탕 울고 털어버리십시오. 아이들도 울 때 뚝뚝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실컷 울게 내버려 두라고 하던데요. 자, 날이 참 덥습니다. 오늘 오후도 한번 힘차게 열어볼까요? 오늘도 저와 함께 낭독해 주실 엔돌핀 가득한 남자 백운철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운철입니다.
운철 씨는 안 울 것 같은데.
네, 아, 저 눈물 진짜 많아요.
오, 그래요? 연속극 네. 보면서 막 울어요?
뭐 영화 같은 거 또는 이제 공연 다른 사람들 공연 보면서 네. 네, 그걸 보면서 많이 이렇게 네. 울컥하고 요즘은 EBS 다큐멘터리 보면서 많이 이렇게 울컥하는 것 같아요.
감동의 뭐, 눈물.
예, 거기 네. 보면은 다큐프라임에 보면은 뭐 엄마가 달라졌어요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좋은 거 많잖아요.
네, 가족이 달라졌어요.
네, 그런 거 보면서 막, 아, 막 가슴 뭉클해가지고 눈물 혼자 이렇게 흘리죠.
네. 혹시 혼자 속상해서 울 때는 없고요?
혼자 속상해서 울 때요? 네. 그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늘 엔돌핀이 넘치는 남자예요, 진짜. 자, 이분도 우실까요? 수요일의 고정 게스트입니다. 매주가 기대되는 썬킴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는 된장이 되죠.
썬킴쌤은 언제 울어요?
저기 보기보다는 눈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 그래요.
혼자 영화 보고 울고 예전에 네. 그 배달의 기수라는 그런 전쟁 다큐멘터리.
네네, 맞아요. 그런 거
배달의
있었어요.
배달의 기수 보고도 울었어요.
오.
북분이 감자가 떨어져서 배를 곪고 있다.
네. 네. 아니, 본인이 속상해서 울 때는 없어요.
속이 상했을 때 정말 그 위궤양 같이 속이 상했을 때는 아파서 울지요. 네.
네. 더 이상 말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왕자와 거지 지금부터 낭독 들어갑니다. 휴고와 에드워드가 칼싸움을 벌인 이튿날 휴고는 에드워드에게 복수할 계획을 마음속 가득 품고 있었다. 특히 두 가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스텝 1. 그 자존심 강하고 말이야. 이 자신을 이 왕이라고 우기는 그 아이에게 이 굴욕감 같은 것을 주어 괴롭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만약에 이 방법이 실패하면 말이야. 스텝 2. 이 다른 방법은 이 왕에게 어떤 종류의 범죄를 이게 뒤집어 씌운 뒤에 말이야. 무자비한 법망을 빠지게 하는 것이지.
휴고는 첫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서 왕의 다리에 임시 종기를 만들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왕에게 가장 완벽하게 수모를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다. 이 임시 종기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자마자 휴고는 존 홉스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에드워드가 길가에 다리를 내놓고 구걸을 하도록 만들 작정이었다.
이 임시 종기란 말이야. 이 뭔가 하면 이 가짜로 만든 이 부스럼을 뜻하는 말이지. 이게 뭐냐? 이 임시 종기를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지. 바로 이 생석회와 석회. 여기에 비누, 녹슨 쇠과로 이렇게 혼합해서 반죽을 해가지고 이 스포로 만들어서 가죽 조각 위에 이제 쫙 편 다음에 다리에 단단하게 붙이면 이제 완성이야. 그러면 이 곧 살같이 이제 벗겨지고 이 살에 염증을 일으킨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 그런 뒤에 이 다리에다 이제 피를 이렇게 문지르면 돼. 에? 이 완전히 마르면 그 피가 이제 마르면 이 거무튀튀하게 보여서 이제 흉한색이 되는데 그 뒤에 이 더러운 천 조각으로 만든 붕대를 에? 이 곪은 상처가 보이도록 일부러 이렇게 아무렇게나 덮어 놓으면 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 불쌍한 마음을 갖게 돼. 어때? 나는 이 임시종기를 이 에드워드한테 써먹을 거야, 이거.
휴고는 이 계획을 실행하고자 에드워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발을 걸어 길가에 넘어뜨린 뒤 미리 준비한 임시종기를 에드워드 다리에 단단히 붙였다. 영문도 모르던 에드워드는 다짜고짜 자신을 넘어뜨린 휴거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
이런! 감히 영국의 왕을 넘어뜨려? 내가 조만간 왕좌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너 휴거를 사형에 처하도록 할 것이야!
그러시든지 말든지 폐해. 아니 대체 그놈의 왕좌에는 언제 올라가는 거냐?
휴거와 에드워드가 티격태격하는 사이 그 옆을 지나가던 땜장이가 둘을 발견하고는 거지의 왕초에게 데려갔다. 그리고 왕초에게 둘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었던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말없이 보고를 듣던 왕초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다시는 에드워드를 구걸하는 길거리에 내보내지 않겠다. 역시 에드워드는 고급스러운 일자리에 어울리지. 그러므로 앞으로 에드워드는 구걸하는 직위에서 직접 실전 도둑질을 하는 직위로 승격시키겠다. 에드워드는 오늘 오후부터 바로 도둑질 팀에 합류하도록 하여라.
한편 땜장의 방해로 첫 번째 작전에 실패한 휴거는 두 번째 작전을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오후에 도둑질을 하러 나선 에드워드 왕을 법의 소나기에 걸려들게 만들 작정이었다. 휴거는 자신의 먹이가 될 에드워드를 앞세워 이웃 마을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이 두 사람은 이길 저길 아래 위로 천천히 돌아다녔다. 휴거는 자신의 엉큼한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한 기회를 호시탐탐 넘보고 있는 반면 에드워드는 눈에 불을 켜고 이 불명예스러운 포로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휴거에게 먼저 기회가 찾아왔다. 한 아낙네가 뭔가 불룩한 물건이 든 바구니를 들고 그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사악한 기쁨에 취한 휴거가 눈동자를 반짝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홀크니! 왔구나 왔어! 저 바구니를 낚아채가지고 저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 되는 거야. 이제 에드워드, 네 놈과는 마지막 작별이구나.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이 못난 녀석아.
휴거는 살금살금 아낙네 뒤로 다가가서 꾸러미를 낚아챈 뒤 팔뚝에 메고 있던 낡은 담요 조각으로 꾸러미를 둘둘 말면서 뛰었다. 그 순간 아낙네는 갑자기 고함을 질러대며 휴거를 잡으려 했다. 휴거는 아낙네에게서 훔친 꾸러미를 에드워드에게 지워주고는 도망쳤다. 그리고는 숲속에 숨어서 에드워드가 당할 수모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편 모욕을 당한 에드워드는 꾸러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러자 아낙네가 수많은 동네 주민들을 몰고 나타났고 그 즉시 에드워드는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이 손 놓지 못할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은 이라고! 자네 그 보잘것없는 물건을 훔친 건 내가 아니여! 내가 아니란 말이여!
그러나 군중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에드워드를 욕하고 위협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팔뚝까지 소매를 걷어올린 건장한 대장장이 하나가 에드워드의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손을 드는 순간 기다란 칼 하나가 공중에서 번쩍거리더니 대장장이의 팔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와 동시에 칼 임자가 활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이런. 여보게들, 그렇게 저기를 품고서 상스러운 말을 하지 말고 점잖게 다룹시다. 이건 사사로운 개인 감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법의 판단에 바뀌어야 할 것이오. 아이를 잡고 있는 그 손 놓으시지.
대장장이는 건장한 칼 주인을 슬쩍 훑어보고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아낙네도 마지못해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사람들은 낯선 병사를 달갑지 않은 눈초리로 쳐다봤지만 신중하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에드워드는 상기된 뺨에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굴리면서 자기를 살려준 사람 곁으로 펄쩍 뛰어가서는 이렇게 소리쳤다.
그동안 꾸물거리고 있었던 게 유감이지만 때마침 지금 잘 나타나 주었소, 마일스경. 이 어중이 떠중이들을 빨리 갈기갈기 찢어놓게나!
마일스는 억지로 미소를 참고는 허리를 숙여 에드워드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아, 이제 그만두시지요. 응? 그만요, 왕자님. 그 새치 혀를 조심하시라고요. 이제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그럼 일이 모두 잘 풀릴 것입니다.
그때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달려온 병졸 하나가 에드워드의 어깨에 손을 얹어놓으려고 하자 마일스가 입을 열었다.
조심해서 다루시오, 병졸 양반. 그 손 치워도 잘 따라갈 테니까 걱정 마시고 자, 앞장서시오.
그리하여 병졸이 꾸러미를 든 안악내와 함께 앞장을 서자 마일스와 에드워드가 그 뒤를 따르고 군중들이 바로 뒤에서 그들의 뒤를 쫓았다. 그 길로 그들은 재판관 앞으로 불려갔다. 안악내는 재판관 앞으로 불려나갔을 때 피고석에 앉아있는 사내 아이가 바로 도둑질을 한 장본인이라고 증언했다. 그 증언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기에 에드워드는 그 혐의를 뒤집었었다. 안악내는 그 자리에서 꾸러미를 풀렀고 그 안에서는 곧 요리가 되어질 새끼 돼지 한 마리가 있었다. 재판관은 안악내에게 물었다.
이 재산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예, 재판장님. 그 새끼 돼지의 값어치는 3실링하고도 6펜스는 줘야 합니다. 한 푼도 깎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소. 자, 방청객들을 다 내보내고 저기 문을 닫으시오.
병졸은 그 명령을 곧 실행에 옮겼고 그 자리에는 피고와 원고 그리고 마일스만이 남아있게 됐다.
저기 새끼 돼지 주인 그 안악내에게 부탁드릴 게 있어.
예, 재판관님, 말씀하세요.
그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아이요. 어쩌면 그 굶주림에 지쳐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도 모르지. 없는 사람들한테는 요즘처럼 견디기 힘든 때도 없거든요. 이 안악내는 그 값이 13.5펜스 이상 나가는 물건을 훔친 사람은 무조건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는 법을 알고 있어?
에드워드는 기절초풍하여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곧바로 감정을 억누르고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안악내는 너무 놀라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쳤다.
재판관님, 맙소사원,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불쌍한 아이를 목매달아서는 안 됩니다. 아유, 제발 저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 꾸러미의 새끼 돼지 따위가 사람 목숨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무죄로 판명해 주세요. 저는 저 아이를 살리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렇다면 아직 기록에 남기지는 않았으니까 이 새끼 돼지의 값을 고쳐 말해주시오. 그러면 그 아이를 살릴 수가 있어.
그럼 하느님께 맹세코 말씀드립니다만 제 새끼 돼지는 8펜스입니다. 오직 8펜스요. 하나님, 이 끔찍한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니 나를 축복하소서.
마일스는 너무 기쁜 나머지 예절 따위는 모두 잊은 채 다짜고짜 에드워드를 부둥켜 안고 방방 뛰었다. 안악내도 재판관에게 고맙다고 작별 인사를 한 뒤 돼지를 들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판사는 얼마간 더 판결문을 작성하더니 에드워드에게 약간의 훈계를 늘어놓고는 잡범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얼마간 갇혀있도록 벌을 내렸다. 기가 막힌 에드워드는 재판관의 목을 그 자리에서 베어버리라는 명령을 내리려다가 마일스의 경고를 보고 꾹 참았다. 마일스는 에드워드의 소매를 부여잡고 재판관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길거리로 나왔다.
바보 같은 재판관!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데 잡범들이 있는 감옥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오? 저 재판관을 내가 왕좌로 돌아가면 바로 사형에 처할 것이오!
폐하, 저를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고정하십시오. 꾹 참고 기다리시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입니다. 일단 일의 결과를 지켜보시고 후에 가서 욕을 하시든지 기뻐하시든지 해도 늦지 않사옵니다.
꼬마 돼지가 3실링하고 6펜스면은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죠? 이게?
뭐 이게 지금 뭐 약 10년 전 환율이지만은 네. 1실링이 96원 정도 하고 1파운드는 또 20실링 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네. 아마 한 300원? 아. 그 정도 했을 텐데 요즘 돈으로 따지면 훨씬 비싸겠지만 뭐
그럼요.
우리 영국은 현재 실링은 안 쓰고 그냥 파운드 따로 뭐 유로화보다도 스스로 이제 독자적인 화폐를 쓴다고 네. 하더라고요. 파운드. 네. 안 가보긴 했지만
유로를 안 쓰고 근데 궁금한 것은 정말 교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물론 이슬람권 빼고 네. 다 돼지를 먹기 시작했을까? 영국도 지금 돼지 삼겹살을 먹잖아요.
그래요?
아침 이거 극중에서 맛있어서 그랬을까요?
삼겹살을 먹은 거겠죠? 그,
보기에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구운 삼겹살.
그렇죠.
통돼지 바비큐.
살구면 보쌈.
그렇구나. 맞아.
썬킴쌤?
네?
우리 노래 들어요.
노래 듣겠습니다. 아, 네. 마돈나의 한때 라이벌이었었죠. 그렇죠. 신디 러퍼 요즘은 뭐 하시는지 트루 컬러스 듣겠습니다.
신디 러퍼의 트루 컬러스 들으셨습니다. 낭독 이어갈까요? 짧은 겨울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다. 어쩌다 늦게 귀가하는 몇 사람을 제외하면 길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길거리엔 병졸에게 이끌려가는 에드워드 왕과 마일스가 전부였다. 얼마쯤 지났을까? 마일스가 병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했다.
이보게, 잠깐만 기다리시게. 주위에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내 당신에게 부탁 하나 좀 합시다.
어이고, 직책상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업무 방해하지 마시고, 그 날이 저물고 있으니까 좀 가세요, 돼.
어허, 잠깐이면 돼요. 덱하고도 상관이 있는 일이니 잠시 등을 돌리고 서서 못 본 척 눈을 감고 계세요. 이 가엾은 나이가 달아날 수 있도록 말이죠.
이거 이 사람 정신 나갔구만, 이거. 이 공무방해죄로 당신을 그 체포... 그...
이보게, 자네 아까 보니까 그 아낙네에게 겨우 8펜스를 주고 돼지를 빼앗은 모습을 내가 봤어. 협박을 하면서 새끼 돼지를 빼앗던 걸. 이 아이가 도망갈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 일을 내가 무덤까지 비밀로 가져가 주지. 어때? 거래해보겠어?
아이고, 이거 내가 그 아낙한테 그 농담한 거 가지고 이 사태를 심각하게 만드시는구려. 아, 난 그저 그 재미삼아서 그 옆에네를 골탕 먹인 것뿐이요.
그저 재미삼아서 돼지를 슬쩍해.
정말요? 아, 그 밖에 아무것도 나는 아는 게 없어. 아, 그저 장난이라니까 그러네.
어허, 그러셔. 어, 그럼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줘요. 내가 재판관님을 모셔올 테니까.
알았어. 잠깐. 그, 우리 그,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나한테 그, 뭘 바라는 거요?
아까도 말했잖소. 이 아이가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구려. 눈 딱 감고 입을 꼭 다물고 정승처럼 그대로 서서 하나부터 10까지만 헤아리면 돼요. 아주 천천히 슬로우.
안 돼. 그렇게는 못해요.
못하겠다? 하하. 그럼 당신이 저지른 그 죄가 어떤지 알고는 있어? 당신은 13.5펜스 이상 나가는 물건을 헐값에 강탈했어. 이런 행위는 법에 의거해 대역범 은닉죄, 공무상 배임죄, 라틴어로 아드 호미넴 엑스프루가티스인 스타트쿠오에 해당된단 말이야. 이 말이 바로 사형이란 말이라고.
뭐요? 아드 호미넴? 아이고, 어쨌거나 알겠소. 아이고, 맙소사. 이거. 알겠으니까 나 좀 살려주시오. 어서 달아나시오. 어서. 내가 나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장님이라도 되겠소. 그 재판관님께는 그 대신 나으리께서 이 감옥 문을 부수고 그 어린 죄인을 그 데려갔다고 보고하겠소이다.
어허, 그렇게 하시구려. 그런다고 피해볼 사람이 없으니 말이오. 어서 숫자 세시오. 그럼 난 이만.
병졸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마일스와 에드워드 두 사람은 마일스의 초라한 말을 타고 신바람나게 동쪽을 향해 터벅터벅 나아갔다. 에드워드는 누더기 옷을 벗어던지고 그 대신 마일스가 구입한 헌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몸이 따뜻하고 편했다. 마일스는 에드워드가 너무 피로할까 봐 신경을 많이 썼다. 그렇게 두 사람은 16km쯤 여행하자 꽤 큰 마을이 나타났고 마일스는 그곳에서 좋은 여관을 잡아 하룻밤을 묵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 에드워드 왕이 식사를 하는 동안 마일스는 에드워드의 의자 뒤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에드워드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옷도 벗겨주었다. 그런 뒤 마일스는 마룻바닥을 잠자리로 삼아 문가에 비스듬히 누운 채 담요로 몸을 둘둘 말고 잠을 청했다. 둘은 헤어져 있는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로에게 털어놓았다.
폐하, 제가 폐하를 찾기 위해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아십니까? 그 천사장이라고 자처하는 노인의 집에도 갔었는데 그 노인이 숨 여기저기에 저를 데리고 가서 폐하를 찾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다시 천사장 노인의 집으로 갔지만 폐하를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저는 다시 길을 떠났죠.
그 천사장 노인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오지 그랬어. 그 노인이 나를 죽이려 했죠. 그러다가 결국 다시 불안당의 무리에 잡히고 말았지만 말이오. 말스경은 다신 나를 혼자 두지 마시오.
알겠습니다, 폐하. 그리고 다음에라도 천사장 노인을 만난다면 제가 단칼로 그의 목을 베어버리지요.
그들은 또다시 먼 여정을 떠났다. 그들이 지나가고 있는 지방은 아름다운 곳으로 농가와 과수원이 점처럼 박혀있고 드넓은 목초지 사이로 길이 나 있었다. 뒤로 넓게 뻗은 목초지는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다시 가라앉는 모습이 마치 바다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듯했다.
폐하, 저기 마을이 보입니다. 바로 저쪽. 저 가까이에 가면은 리처드 핸든, 제 아버지가 지어놓으신 핸든 저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탑들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숲도 보이고요. 저게 바로 제 부친의 넓은 정원입니다. 아, 이제 조금 있으면 폐하께서는 제 집이 얼마나 근사하고 멋진 저택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방이요. 자그마치 70개나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인들도 27명이나 된다고요. 저희 같은 사람이 묵기에 훌륭한 저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서 서두르시죠.
두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 부지런히 갔지만 마을에 닿았을 땐 벌써 3시가 지난 뒤였다. 말세의 혀가 쉴 새 없이 계속 돌아가는 동안 두 나그네는 허겁지겁 마을로 들어갔다. 어느덧 두 사람은 마을 끝자락에 이르렀다. 그리고 나서 높은 울타리로 벽을 쌓은 구불구불한 좁은 길로 접어든 뒤 빠른 걸음으로 반마일 나아갔다. 그 뒤 가문의 문장을 새긴 거대한 돌기둥을 받치고 있는 위풍당당한 대문을 지나 널찍한 꽃밭이 있는 곳으로 들어섰다. 그들 앞에는 으리으리한 저택이 서 있었다.
핸든 저택에 오신 것을 환영하옵니다, 폐하. 오늘은 참으로 기분 좋은 날입니다. 소인의 부친과 형님 그리고 이디스가 미친 듯이 너무 기쁜 나머지 저만 바라보고 저에게만 말을 걸겠죠. 그렇더라도 너무 섭섭해 마세요, 폐하. 오래가지 않아 달라질 겁니다. 제가 폐하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가족들에게 말하는 즉시 가족들이 폐하를 가슴에 끌어안고 폐하의 집처럼 마음 편안하게 영원히 머물게 할 것입니다.
다음 순간 마일스는 큼직한 문 앞에서 말을 세우고 먼저 내린 뒤 에드워드가 말에서 내리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는 에드워드의 손을 잡고 급히 문 안으로 들어갔다. 몇 발자국 옮기자 널찍한 방 하나가 나왔다. 마일스는 서둘러서 에드워드를 의자에 앉힌 뒤 장작이 타고 있는 훈훈한 벽난로 앞 책상에 앉아있는 청년에게 달려갔다.
자, 나를 포옹해다오. 내 동생 휴!
마일스가 큰 소리로 말했다.
네 형이 돌아와서 기쁘다고 말하려무나. 어서 아버지를 모셔와. 다시 한번 아버지 손을 만져보고 얼굴도 뵙고 목소리도 들어봐야 비로소 집에 왔다는 게 실감날 것 같구나.
그러나 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뒤로 물러서서 낯선 침입자의 얼굴을 심상치 않은 눈초리로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초리는 처음엔 위신이 조금 상한 듯한 표정이더니 곧이어 이상야릇한 호기심과 진짜 또는 가짜 동정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휴가 상냥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보아하니 그쪽은 머리가 이게 살짝 돌았나 보군요. 이 불쌍한 나그네 양반. 이 세파에 시달리고 궁핍한 생활을 해온 게 틀림없구려. 그나저나 내가 누군지는 아시는 거요?
네가 누구냐고? 내 동생 휴 핸든이잖아. 휴 핸든.
아니 그러면 댁은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뭐? 생각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 나는 당연히 너의 형 마일스 핸든이지. 나를 모른 척 하는 거야?
휴의 얼굴엔 놀라면서도 재미있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가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어이, 뭐라고요? 설마 농담을 하는 건 아니겠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 곁을 떠난 불쌍한 형님이 그 모진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오시다니. 사실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꿈만 같구려. 자, 이제 이쪽으로 오시오. 이 밝은 쪽으로. 어? 내가 당신의 얼굴을 이 자세히 뜯어볼 수 있도록 말이오.
어우,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헷갈리네. 운철 씨와 썬킴 씨는요. 네. 만약에 이 소설의 왕자와 거지처럼 네.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의 옷을 입고 어떤 인생을 살아보고 싶으세요?
이건 뭐 어차피 상상이니까. 네. 어저께는 왜 제 모델 했었잖아요. 네. 예, 근데 오늘은 대통령 옷을 한번 입어볼까라는 생각도 들어봤어요. 딱 대통령 옷을... 지금 여자 대통령이구나.
가능해요.
여자 옷을 입으면 안 되겠네, 이거. 아 참.
썬킴쌤은요?
저는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안 입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사는 거군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무. 네. 네. 없을 무 상태로 돌아가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그런 원초적인 상태. 오. 철학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네. 완전 철학 썬킴쌤이네요. 네. 네. 청취자 여러분께도 철학.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호. 만약에 이 소설의 왕자와 거지처럼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의 옷을 입고 어떤 인생을 살아보고 싶나요? 라고 한번 여쭤볼까요?
이거 정말 궁금한데요. 자, 네. 우리 의견 있으신 분들 아시죠? 반디 게시판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1045를 이용해 주세요. 선정되신 분들께는 정성스러운 선물 보내드릴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샵 1045는 유료 문자입니다.
네, 썬킴쌤 노래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술 종류가 아니죠. EXO, 엑소가 부릅니다. 아기 울지 마, Baby Don't Cry.
엑소의 Baby Don't Cry, 인어의 눈물이래네요.
인어도 눈물을 흘리겠죠. 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EBS 라디오 고전 읽기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를 듣고 계십니다. 휴는 말세의 팔뚝을 붙잡고 창 쪽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눈에 불을 켜고 말세의 주위를 바삐 돌면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샅샅이 뜯어보았다.
얼마든지 봐, 동생아. 계속해서 뜯어보라고. 너무 겁먹지 말고. 팔이든 이목구비든 네 성에 찰 때까지 뜯어보란 말이야. 난 정말로 네 형 마일스야.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예전 모습 그대로인 마일스란 말이야. 야, 정말로 오늘처럼 기쁜 날이 또 있을까? 아, 너무 기뻐. 숨이 막힐 것 같구나.
그러나 휴는 애처롭게 턱을 가슴에 떨어뜨리고 탄식하듯 이렇게 말했다.
아이요, 하나님이시여. 이 크나큰 실망감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말스는 놀라서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동생에게 물었다.
뭐? 실망감이라니? 무슨 실망감 말이야? 그럼 내가 네 형이 아니란 말이야?
에이, 제발 내 형이라고 입증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아, 슬프게도 그 편지가 하나같이 사실이었구나.
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편지 말이냐고?
6회 전이었던가 7회 전이었던가 이 외국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죠. 그 편지에는 우리 형님 마일스가 전쟁터에서 사망했다 이렇게 적혀있었다고요.
뭐야? 거짓말이야. 그건 다 거짓말이야. 어서 아버지를 모셔와. 아버지께서는 나를 알아보실 테니까.
호호호호. 하늘에 계신 분을 다시 모셔올 수는 없지요.
아니, 그럼 돌아가셨단 말이야? 아버지께서. 아,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소식이구나. 이제 내 기쁨의 절반이 사라졌어. 그렇다면 제발 아서 형님을 모셔와다오. 형님은 나를 알아보실 테니까.
아유, 이 아서 형님도 이승에는 안 계시지요.
아니, 이럴 수가. 운명하시다니. 두 분 다 운명하시다니.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은 다 아사가 버리고 가치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으셨군. 그렇다면 이디스. 이디스도 설마.
아, 그러니까 죽었냐 이 말이죠? 아니. 그 여자분은 살아있어요.
어? 다행이다. 참으로 다행이야. 동생아, 그럼 어서 빨리 이디스를 나에게 데려오려무나. 만일 이디스도 날 알아보지 못한다면. 아니야, 그럴 리 없지. 그녀 말은 나를 알아볼 거야. 자, 어서 늙은 하인들도 데려오고.
하인이라. 하인은 이제 그 딱 5명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피터, 헬티, 데이빗, 버나드, 마그렛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휴는 방을 나갔다. 마일스는 얼마 동안 그대로 서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다시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22명의 충직하고 성실한 하인 중에서 가장 못된 다섯 놈만 남아있구나. 아무래도 이상야릇한 일이야.
마일스는 계속해서 방안을 돌아다니며 중얼거렸다. 자기 옆에 왕이 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은 채 말이다. 마침내 에드워드 왕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진심으로 동정이 깃든 말투로 입을 열었다.
여보게, 그대 부르는 너무 서럽게 여기지 말게. 이 세상엔 자신의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이 조롱받는 사람들이 자네 말고도 많으니까.
아, 폐하, 소인을 나무라지 말아주소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 알게 되십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이디스가 증명해 줄 겁니다. 영국에서 제일 아리따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폐하, 소인은 정말로 이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폐하를 속일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으니 의심 말아주세요.
나는 자네를 의심하지 않소.
그때 옷을 잘 차려입은 아리따운 이디스가 휴의 뒤를 따라 들어왔고 그 뒤로 제복을 입은 하인 몇몇이 들어왔다. 이디스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방바닥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왔다. 말할 수 없이 슬픈 표정이었다. 마일스는 달려나가며 반갑게 부르짖었다.
아, 이디스, 내 사랑.
아, 잠깐.
휴가 손을 저으며 엄중하게 마일스를 물리치고는 이디스에게 말했다.
이봐, 이디스. 저 사람을 좀 쳐다봐. 이 누군지 알아보시겠어?
그러자 그 이디스는 두 뺨을 불키며 마일스를 쳐다봤다. 이디스는 몸을 떨고 있었다. 그렇게 이디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 동안 서 있다가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르겠어요.
이디스는 울음을 삼키며 몸을 돌리더니 비틀거리며 방을 나갔다. 마일스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을 얼굴에 파묻었다. 얼마 뒤 그의 동생 휴가 하인들에게 말했다.
어이, 하인들! 너희들은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겠느냐?
아이고, 모르겠습니다요.
보셨지요? 에?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어디서 내 형노릇을 하려고 드시오? 내 아내 이디스도, 저 하인들도 모르겠다잖소.
뭐라고? 이디스가 네 아내라고?
그 순간 마일스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휴의 멱살을 꼭 움켜잡고 벽에다 바짝 밀어붙였다.
여우 같은 놈, 이제야 알겠다. 네 놈이 내가 죽었다는 가짜 편지를 써서 내 신부감과 재산을 도둑질하고 아버지, 아서 형까지 죽음에 몰았구나. 이럴 수가, 썩 꺼져버려. 내 명예를 더럽히면서 너같이 더러운 난쟁이 같은 놈을 죽이지 않도록.
얼굴이 시뻘겋게 된 휴는 캐캐거리며 하인들에게 명령했다.
에이, 여봐라, 당장 저 이상한 놈을 잡아라. 감히 남의 집에 들어와서 형 행세라고 말이야. 괴상한 소리만 들어놓는 저 놈을 잡아.
나를 잡겠다고 내 터럭 하나 건드렸다가는 이 집을 모두 불살라버릴 테니까. 자, 덤빌 테면 덤벼봐.
오호호, 그렇다면 내가 당장 경찰들을 부르지. 도망치려 해서 내 비유를 건드려봤자 이로울 게 없을 것이야.
도망을 친다고 걱정도 팔자구나. 난 천하의 마일스 핸든이야. 핸든 저택과 이 저택에 딸린 모든 재산의 주인은 나 마일스 핸든이니까 난 이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남아있을 테다.
비지움 좋은데요?
네, 아니 리베르 탱고.
네,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싶으신지 저희가 청취자분께 여쭈었더니요. 네. 5223님은 네. 성우분들의 옷을 입어보고 싶네요. 고전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힐링입니다 하고 문자 주셨어요.
이야.
그리고 2199님은 썬킴 선생님이랑 바꿔서 클럽 가서 작업도 하고. 이거 뭐야?
불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지하철역에서 영어로 봉사도 할래요 하셨어요.
와. 허리가 36인데 입으실 수 있을까요? 네.
저기 반디 게시판에서는 네. 최주영님께서 남편과 갈아입고 싶어요 하셨어요. 육아와 살림하며 직장생활하는 직장맘 그리고 치열한 사회에서 남자로 아빠로 살아가는 것. 아. 야 서로 힘들다는 이 평행선 좀 맞힐까요? 네. 궁금하신 모양인가 봐요. 이 남자의 또 직장맘과 또 아빠로 사는 모습이.
썬킴쌤 옷 입고 EBS 방송국에서 유창한 영어 강의 딱 한 번만이라도 하고 싶어요. 영어가 너무 어려워요 하고 0232님도 문자 주셨어요.
언제든지 갈아입을 용의가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이태원 클럽 얘기하신 분은 2199님이시고요. 기억하세요 썬킴쌤?
참 그 제가 포커페이스 양면적인 인간인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노래도 소개해 주세요 썬킴쌤.
네, 아, 동생 북생 남생이 아니라 서생 웨스트라이프가 부릅니다. 맨디.
네.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에드워드는 마일스의 옆에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고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 참 이상하군. 이런 일도 다 했군.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소.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배하. 저는 제 동생 휴 녀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녀석으로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교활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말수경.
예? 아니, 그럼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참으로 이상하지 않소? 한 나라의 왕이 사라졌는데 나를 찾는 신하들도 친척들도 귀족들도 아무도 없다는 게 말이오.
아.
나를 찾는 포고문으로 영국이 가득해야 할 텐데 이렇게 조용하다니 이상하오 참으로.
아, 예, 이상합니다. 예, 맞습니다, 배아.
마일스는 에드워드의 말에 맞장구 쳐주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젠 정말 완전히 돌아버렸구나. 아직도 꿈속에서 헤매고 있다니, 불쌍한 꼬마.
그때 에드워드가 소리쳤다.
아하! 마일스경!
네!
내가 라틴어, 그리스어, 영어로 편지를 써줄 테니 내 편지를 들고 내 삼촌 하트포드경에게 내일 아침에 당장 달려가시오. 런던으로 말이오.
네?
다른 사람 말고 꼭 내 삼촌 하트포드경을 찾아서 편지를 전달하시오. 그럼 편지의 주인이 나라는 걸 바로 알아챌 거요. 그리고 나면 바로 나에게 사람을 보낼 테니 내 문제가 해결되면 마일스경 자네의 재산과 집도 내가 찾아줄 테니 걱정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따르시오.
그러면서 에드워드는 펜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마일스는 편지를 쓰는 에드워드를 기특하게 바라보다가 생각했다.
그런데 왜 이디스는 나를 못 알아본 걸까? 못 알아본 척한 걸 거야. 그래, 분명 휴 녀석이 압력을 가했겠지. 맞아. 어쩐지 이디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는데 분명 이디스를 협박하고 날 모른 척 하라고 했겠지. 좋아. 이디스를 직접 찾아가자.
그때 에드워드는 막 편지를 다 써서 마일스에게 주었다. 그러나 마일스는 머릿속에 이디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에드워드의 편지는 대충 주머니에 꾸겨넣고 이디스를 찾으러 정원으로 나갔다. 마일스가 막 정원에 도착했을 때 이디스도 그곳에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이디스, 나요, 나 마일스 핸든.
마일스가 반갑게 그녀 쪽으로 달려갔지만 이디스는 창백하고 냉정한 태도로 마치 낯선 사람처럼 마일스를 대했다. 여긴 위험한 곳이에요. 제 남편 휴는 이 지방에서 군주처럼 군림하고 있어요. 권력이 거의 무한하답니다. 남편 말 한마디에 잘 살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해요. 남편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어서 여길 떠나세요.
이디스.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알지 않소. 나는 휴가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이디스는 다시 한번 마일스한테 차분한 시선을 주고는 이렇게 말했다. 난 몰라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당신이 설령 마일스 핸든이라고 해도 제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남편이 당신을 모른다고 잡아대면 아무도 감히 당신을 아는 척을 못할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신중히 생각하시고 어서 떠나세요. 안 그러면 심한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몰라요.
평생 동안 사귄 친구 한 사람을 배반하고 또 다른 친구한 사람을 의절하고 명령에 복종하도록 만들 수 있는 권력이라면 밥줄과 목숨이 달려있는 데다가 거미줄처럼 얽히고 섞인 충성이나 명예가 달려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쉽게 따를 테니까.
잠깐 동안 이디스의 뺨에 어렴풋이 빛이 감돌더니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바닥을 내려봤다. 그러나 이어지는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다. 이미 경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어서 이곳을 떠나시라는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남편은 당신을 해칠 거예요. 휴는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이니까요. 족쇄에 묶여있는 노예인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죠. 불쌍한 아서, 그리고 리처드 핸든 삼촌은 이 폭군의 손아귀에 벗어나서 편히 살고 있죠. 당신도 여기 있느니 그분들과 함께 있는 편이 더욱 좋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만약 고집을 부려서 이곳에 계속 머무르겠다고 하면 제 남편은 자신의 직위와 재산으로 당신을 위협할 거예요. 그러니 어서 떠났어요. 꾸물거리지 말고요. 자, 돈이 없다면 이 지갑을 받아두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 돈으로 여기 하인들을 매수해서라도 이곳을 빠져나가시라고요. 도망갈 수 있을 때 어서. 그러나 마일스는 지갑을 뿌리치고는 이디스 앞에 당당히 서서 말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부탁하겠소. 당신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나 확인할 수 있도록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봐요. 자, 이제 대답해봐요. 내가 마일스 핸든, 맞죠?
아니요. 난 당신을 모릅니다.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진실로 맹세한다고? 이디스, 사실을 말해! 정말 하느님께 맹세한다는 거니?
네, 맹세합니다. 그러니 어서 달아나세요. 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시는 겁니까? 서둘러 달아나야 목숨을 건질 수 있다니까요. 어서요!
이디스!
바로 그 순간 관리들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고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나 마일스 핸든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질질 끌려나갔다. 에드워드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꽁꽁 결박당한 채 감옥으로 끌려갔다. 어우, 재밌어지는데요.
네, 마일스 핸든이 이렇게 무너지나 싶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또 얘기가 전개될까? 다음 시간이 무척 기대되는데요.
네.
자, 오늘 당첨자 뽑아주셔야죠.
네. 여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연을 올려주셔서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그 5785님 아까 읽으시지 않으셨죠?
네.
5785님. 아, 너무 눈에 탁 들어왔어요. 20년 전에 옷을 입고 싶어요 하셨어요.
후회가 많이 남아서.
네, 뭐 지금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하시는데 20년 전 옷 입을 생각은 저는 못해봤네요.
네, 썬킴쌤 보이세요? 당첨자?
20년 전에 옷을 입고 싶다는 것은 지금 복고풍 파티에 참가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걸 명동거리에서 네.
당첨자 발표해 주세요.
네, 저희에게 사연을 올리신 분 당첨자 문자 참여해 주신 분 5223님 성우분들의 옷을 입어보고 싶네요. 고전을 듣고 있는 이 시간 힐링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올려주신 분 중에서는 최주영님이십니다. 남편과 갈아입고 싶네요. 육아와 살림하며 직장생활하는 직장맘, 그리고 치열한 사회에서 남자로 아빠로 살아가는 것, 서로 힘들다는 이 평행선이 좁아질까요 하셨어요. 네. 갈등이 있으신가요?
자, 이 두 분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네.
두 분은 저희 고전일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물방 게시판에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곡은요 유피의 뿌요뿌요 남겨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썬킴쌤.
네.
다음 주에 또 뵙는 거죠?
그럼요.
네.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철 씨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전일기 서혜정이었습니다. 내일 뵐게요.